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어제 열린 유엔 안보리 고위급 회담에서 시리아 사태에 관한 추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 측이 20명의 사망자를 낸 시리아 구호 차량 공습 사건에 관한 해명을 계속 바꾸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관리들은 당초 국제 구호 차량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폭격에 따른 화재 때문이라고 밝혔다가 이후 미국 무인기의 표적이 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그러나 이 같은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러시아의 입장 변화는 러시아의 시리아 전략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시리아 알레포 반군 장악 지역에는 어젯밤에도 강력한 공습이 이뤄졌다고 반군과 시리아 인권관측소가 밝혔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이라크 북부 군사기지에 겨자가스가 담긴 로켓이나 대포를 발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미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어제 미 국방부에서 기자들에게 전날 이라크 콰이아라 웨스트 공군기지가 공격을 받았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지에는 미군 수백 명이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관리는 또 기지 내에 떨어진 포탄 파편에서 검은 성분의 물질이 발견됐다며 1차 성분 검사에서 겨자가스가 검출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은 지난주 모술 인근의 화학무기 제조 의심 시설을 파괴한 바 있습니다. 미국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흑인 남성이 사망한 데 항의하는 시위가 어제로 이틀째 계속됐습니다. 시위 과정에서 한 명이 총상을 입는 등 사태가 격화되자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을 배치했습니다. 어젯밤 시위는 당초 평화적인 거리 행진으로 진행됐지만 이를 통제하던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폭력 사태로 번졌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상점 유리창을 깨뜨리고 거리에 불을 질렀으며 경찰은 시위 군중을 해산하기 위해 최루가스를 발사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키스 라몬트 스콧이라는 이름의 40대 흑인 남성이 이틀 전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찰관 총격을 받고 사망한 뒤 시작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캐나다 쥐스탱 트리도 총리와의 회담을 위해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했습니다. 리 총리는 이번 방문 중 캐나다와 범죄인 인도 조약 체결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야당들은 그러나 범죄에 연루된 중국인 거주자들을 중국으로 추방하는 방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추방된 사람들이 중국에서 인권유린을 당하거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리도 총리는 사형 처벌을 받게 될 기결수들을 중국으로 추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오늘 트리도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는 데 이어 오타와 역사박물관에서 열리는 국빈 만찬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아프리카연합정상들에게 회원국들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ICC 탈퇴 권고를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프리카연합산하위원회는 지난 4월 회의에서 ICC가 세 가지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탈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요구 조건 가운데는 각국 정상과 고위 관리들에 대한 기소 면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휴먼라이츠워치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이 같은 요구는 아프리카연합의 구성법에 위배되는 것이자 부패를 청산하려는 아프리카연합의 계획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안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소환 투표를 실시하라는 반정부 측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성명에서 올해 국민 소환 투표는 어렵고 빨라도 내년 1분기쯤에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러나 투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 달 3일 기간에 전체 유권자의 20%에 해당하는 400만 명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미국을 이끄는 가장 큰 힘 가운데 하나는 바로 타인을 돕고자 내놓는 기부 문화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은 자주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엄청난 부를 축적한 세계적인 부자들은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돈과 명예를 사용해 좋은 일에 앞장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적인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도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다시 사회에 돌려줄 것인가를 항상 고민해왔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자신의 딸 맥스의 탄생을 계기로 설립한 첸 저커버그 이니셔티브 재단을 통해서 10년간 무려 30억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금은 2100년까지 모든 종류의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 또 관리한다는 목표로 기초과학 연구 지원에 쓰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역시 이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저커버그와 절친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도 이 저커버그 부부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학 기술을 활용해서 암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힌 건데요. 나와 내 주변 사람만을 위해서 불을 사용하지 않고 내 아이의 미래를 함께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사용하는 모습,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9도 기록하고 있고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9월 23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북부지방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6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16도에서 26도 기록하겠고 신의주 14에서 22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5에서 25도, 함흥 14에서 23도, 끝으로 청진은 14에서 2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바비 빈튼의 노래입니다. 입맞춤으로 봉한 편지란 제목의 노래인데요. Sealed with a Kiss 함께 감상해 보시죠.
Though we gotta say goodbye for the summer, baby, I promise you this, I'll send you all my love every day in a letter, sealed with a kiss. Yes, it's gonna be a cold, lonely summer. But I'll feel the emptiness. I'll send you all my dreams every day in a letter sealed with a kiss. I'll see you in the sunlight. I'll hear your voice everywhere. I'll run.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제71차 유엔 총회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 뉴욕에서 어제 중국과 이란, 미국 지도자들을 잇따라 만나서 북한의 핵 도발 행위에 대한 공조를 논의하고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협조를 구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동안 공식적으로 금지해왔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오늘 발표했고요. 인도와 파키스탄의 접경 지역인 카슈미르 일대에서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미국 뉴욕에서 각국 지도자들을 차례로 만났군요.
네, 제71차 유엔 총회 일정이 진행 중인 미국 뉴욕에서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리커창 중국 총리,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그리고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먼저 리 중국 총리와는 회의 일정 도중에 지나치다가 만나서 서서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일본 교도통신이 오늘 대화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롯한 도발 행위를 언급하면서 리 중국 총리에게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과 긴밀하게 연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요. 북핵 문제 연대를 고리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도와줄 것을 중국 측에 요청한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이 원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 어떤 지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안전보장이사회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관한 1차적 책임을 지는 유엔의 핵심기구이자 주요 의사결정기관인데요. 15개 이사국은 세계 안보 현황과 관련된 각종 결의와 제재 등을 결정하는 투표권을 가집니다. 10개 비상임이사국은 2년마다 바뀌지만 5개 나라는 영구적으로 이사국 지위를 가지는 상임이사국입니다. 이 상임이사국들은 또 거부권도 가지고 있어서 나머지 이사국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한 사안도 상임이사국 가운데 한 곳만 거부하면 의결이 안 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그리고 프랑스 등 5개 나라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네. 자, 일본은 실제적으로 뭐 경제력으로 보나 국력으로 보나 이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네.
이 왜 아직까지 상임이사국이 되지 못했던 거죠?
예,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는 모두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입니다. 독일이나 일본은 전후에 국력을 많이 신장시켰지만 전범국가들이기 때문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수 없었던 건데요. 일본은 몇 년 전부터 유엔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제기하면서 상임이사국 구성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아베 총리가 이번에 미국에 머무는 동안에 이 안보리 개혁을 주장하는 기고문을 미국 언론에 보내기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뉴스 전문 방송 CNN은 화요일 아베 총리가 보낸 글을 생방송 뉴스를 통해 소개하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했습니다. 이 기고문에는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고자 하는 노력의 근거가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아베 총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현재 안전보장위원회의 구성은 70여 년 전 유엔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모습 그대로다. 지금 체제로는 빠르고 급격하게 변하는 국제정세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유엔 조직의 개혁 필요성 가운데서도 안보리 개혁은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적고 난 다음에 아베 총리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실천하는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은 세계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추진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일본이 이렇게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
네.
자,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은 2차 대전 종전 직후 승전국들이 자리를 잡은 것이어서 상임이사국 선출에 관해서 실제적으로 확립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10개 나라는 유엔 회원국 193개 나라의 투표로 구성된다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최근 유엔 안보리 구성을 크게 바꿔서 상임이사국 11개 나라 그리고 비상임이사국 14개 나라 체제로 개혁하자는 제안을 꾸준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 상임이사국이 될 6개 나라 가운데 일본이 충분히 합류할 자격이 된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입니다.
네. 자, 일본 측의 이런 계획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일본의 계획은 중국의 반대로 유엔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필리핀 등과 함께 2차 대전 주요 피해국이죠. 이 때문에 이번에 아베 일본 총리가 리커창 중국 총리에게 직접 협조를 부탁한 겁니다. 또한 아베 총리는 그동안 부자 나라인 일본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책임을 등한시해왔다는 일부의 비판을 의식해서 이번 유엔 총회 기간 동안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난민대책회의에서 1억 달러 난민원조기금 참여를 약속한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는 각국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약속인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신속하게 비준하겠다고도 확인했습니다.
네, 각국 정상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아주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네.
자, 아베 총리가 이란 대통령과 또 미국의 부통령도 만났다고요?
네, 아베 일본 총리는 어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도 만나서 대북 문제에 대한 협조를 구했습니다. 오늘 일본의 지지통신이 전한 양국 정상관 대화 내용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로하니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로하니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는 지역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을 만나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오는 12월 일본 방문 계획에 대한 양해를 요청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이후에 서방사회가 제재를 진행하고 있는 데 따라서 미국 정부가 일본의 대러시아 교류에 우려를 표시한 데 따른 겁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다는 소식이네요.
예, 지난 2003년에 미국에서 키우는 일부 유구용 소들에서 전염성 뇌질환인 광우병이 확인되는 파동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국의 농수축산물 수출입검역당국인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일부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입금지가 진행된 지 13년 만의 일인데요. 검역총국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수입 재개 품목을 보면 30개월령 미만의 어린 소들을 도축한 고기만 앞으로 수입이 가능하고요. 나이 든 소들에 대한 수입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중국 농무부도 관련 시행령을 오늘 공개해서 이번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해제가 조건부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30개월령 미만의 소고기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른 필수 검역 절차가 완료된 물량에 대해서만 수입 통관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수입 금지 해제 발표가 유엔 총회 기간 중에 미국 업계 대표들과 나눈 대화의 후속 조치라고요?
예. 현재 유엔 총회 일정이 진행 중인 뉴욕 유엔 본부에는 미국의 각 기업 대표들도 상당수 모여서 각국 지도자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리커창 총리는 지난 화요일 미국 축산업계 대표들에게 미국 쇠고기가 좋다는 것을 우리도 안다.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는 걸 우리 중국 정부가 거부할 수 없다면서 조만간 수입금지 해제 조치가 있을 것을 시사했습니다.
네. 자, 실제로 중국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중국은 인구에 걸맞게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인데요. 최근 중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이 소고기 소비도 급증하고 하는 추세입니다. 이 가운데 미국산 소고기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서 당국의 수입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회 경로를 통해서 중국으로 향하는 미국산 소고기가 많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 영토지만 본토와는 다른 체제를 운영 중인 홍콩을 통해서 미국산 소고기가 중국으로 상당량 유통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미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중국에 수출된 소고기가 2014년에 15만 4,500톤에 이르렀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인도와 파키스탄 접경 지역인 카슈미르를 둘러싸고 두 나라 간의 다툼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예, 지난주 카슈미르에 있는 인도 육군기지가 파키스탄 무장단체로 의심되는 세력의 공격을 받아서 인도군 장병 18명이 숨졌는데요. 인도 정부가 강력한 응징 의사를 밝히면서 두 나라 사이에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인도 기관 방송인 NDTV가 오늘 전한 데 따르면 마노하로 파리카르 인도 국방장관은 우리 군기지를 공격한 자들이 처벌을 피해가도록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그럴 수는 없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고 경고하고 이는 단순한 성명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파키스탄을 상대로 군사력 동원 계획을 시사했습니다.
네, 자, 인도는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는데 파키스탄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인도군 기지에 대한 공격 말고도 최근 카슈미르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화요일에는 인도 국경경비병력이 파키스탄 쪽에서 침투해온 괴한들에게 총격을 가해서 8명이 한꺼번에 숨졌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하지만 최근 발생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현지 주민들이 자발적인 봉기였다고 규정하고 파키스탄 정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어제 유엔 총회에서 최근 카슈미르인들의 자발적인 봉기가 인도 점령군 50만 명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진압됐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에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카슈미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에는 중국이 관련돼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 이렇게 세 나라 국경이 만나는 곳에 있는 산악지대인데요.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영유권 분쟁이 70여 년 가까이 진행 중입니다. 또 지난해부터 양측 간의 크고 작은 교전 행위가 600여 차례 계속됐을 정도로 심각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또한 인도와 중국과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두 나라는 지난 1962년에 이 지역에서 전면 전쟁을 벌였을 정도로 카슈미르를 차지하기 위해서 공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인도군은 지난 7월에 중국 국경에 인접한 카슈미르의 라다크 지역에 두 개 전차 연대를 편성해서 실전 배치하고 러시아제 T-72 탱크 100여 대를 포진시켰고요. 중국은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외교부 성명을 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최근 경찰 총격으로 흑인 남성이 사망하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된 데 따른 것인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 경합주에서 선거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 또 클린턴 후보는 장애인 등 소수계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이 선거 관련 소식 알아본 뒤에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수가 최근 몇 년 동안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비상사태가 선포됐군요.
그렇습니다. 팻 맥크로리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어젯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을 배치했습니다. 며칠 전에 경찰 총격으로 흑인 남성이 사망한 데 항의하는 시위가 이 폭력 사태로 치달았기 때문인데요. 어제 시위 과정에서 총격이 있었고 한 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부상자가 아니라 사망자가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샬럿시 당국이 처음에는 사망자가 한 명 발생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나중에 부상자라고 정정한 겁니다. 하지만 이 중태라고 하는데요. 이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총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졌나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찰은 민간인이 쏜 총에 민간인이 총상을 입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시위자들 가운데는 경찰 발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그런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시위가 격화됐을까요?
네, 어제 시위가 이틀째였는데요. 이 처음에는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시위대 속에서 이 총성이 울렸고 이에 흥분한 시위대가 이 경찰과 충돌한 건데요. 시위자들이 이 경찰에 돌을 던졌고 또 폭동 진압 복장을 한 경찰은 최루탄으로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나왔는데요. 일부 기자도 이 시위대의 공격을 받아 다쳤습니다. 팻 맥크로리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을 소집하면서 시민이나 경찰에 대한 어떤 폭력이나 기물 파괴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비상사태까지 선포된 상황인데요. 이번 시위가 일어난 배경을 좀 살펴보죠.
네, 지난 화요일 키스 라몬트 스콧이라는 이름의 40대 흑인 남성이 이 경찰 총에 맞아 숨졌는데요. 이 남성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서 경찰과 유족 층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다른 사건 때문에 출동한 경찰이 이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스콧 씨가 차에서 총을 들고 내리는 걸 봤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씨에게 총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했지만 스콧 씨가 이를 듣지 않았고요. 결국 위협을 느낀 경관이 총을 쐈다는 건데요. 하지만 유족의 얘기는 다릅니다.
네, 유족 측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스콧 씨가 통학버스를 타고 오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무기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이 아니라 책을 들고 있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컬 러트니 경찰국장은 현장에서 총만 발견됐고 책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요즘에는 이런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 동영상들이 올라오곤 하는데 이 사건은 뭐 동영상이 없었나요?
네. 이 경찰차에 달린 카메라에 당시 상황이 녹화됐다고 하는데요. 이 제니퍼 로버츠 샬럿 시장에게 동영상을 보여주지만 현재로서는 일반에게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동영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제 시위에 참여한 한 남성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hy don't you tell the police chief to release the videotape? They're killing us, shooting us, huh?
네, 왜 경찰국장에게 동영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시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있다며 분개하는 시민의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네, 자 지난 몇 년 동안 경찰 총격에 의한 이 흑인 사망 사건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샬럿 사건 말고 비슷한 일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샬럿 사건을 포함해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세 건이 있었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13살 난 소년이 허리춤에 차고 있던 BB총을 꺼내다가 이를 진짜 총으로 오해한 경관의 총에 맞아 숨졌고요. 오하이오주 털사에서는 테렌스 크러처라는 이름의 남성이 역시 경찰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크러처 씨가 자동차에서 총을 꺼내려고 해서 위협을 느껴 총을 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크러처 씨의 유족은 당시 상황을 찍은 동영상을 보면 창문이 닫혀 있었다면서 이 크러처 씨가 총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자동차에 손을 댄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이 샬럿과 털사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위로와 또 조언을 전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도 반응을 보였는데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샬럿과 털사에서 경관 총격으로 사망한 희생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가 계속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말했고요. 그런가 하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샬럿과 털사에서 일어난 일은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모두 단합하자고 말했는데요. 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자는 이 트럼프 후보의 선거 구호이기도 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와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가 따로 있는데요. 이런 주들과는 달리 선거 때마다 지지 정당이 왔다 갔다 하는 주들을 경합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후보들이 보통 이런 경합주에 초점을 두고 선거 운동을 벌이죠.
네, 맞습니다. 이 경합주라고 하면 펜실베니아주와 오하이오주, 플로리다주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 어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오하이오주에서, 또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플로리다주에서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특히 도시에 거주하는 흑인 유권자들과 노동자 계층, 클린턴 후보는 또 어제 이 장애인 유권자 등 소수계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네, 이 흑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후보의 지지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렇습니다. 네, 지난 8월에 나온 폭스뉴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흑인들 가운데 1%만 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는데요.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은 85% 에 달하는데 그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것입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이 흑인들 사이에서도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이 트럼프 후보가 어제 오하이오주 톨레도에서 선거 유세를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클린턴 후보에 대해 워싱턴을 장악하고 있는 이익단체의 일부라며 비판했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y all support the same ideology of globalism that makes them rich. While shipping your jobs, your factories, and your wealth.
네, 트럼프 후보를 포함해 모두 글로벌리즘, 그러니까 이 세계의 통합주의를 지지한다면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외국으로 보내면서 이들이 자신들의 부만 늘리고 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자신은 세계의 대통령이 되려는 게 아니고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 출마했다면서 지지를 호소했고요. 쿠바와의 외교관계 정상화 등 바락 오바마 현 대통령이 주요 업적으로 꼽히는 일들을 모두 철회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의 선거 유세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런가 하면 클린턴 후보는 장애인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동안 이 장애인 유권자들은 선거 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최근 줄어들면서 클린턴 후보가 이 장애인들에게도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어제 플로리다주 오하이오주에서 연설했는데요. 직접 연설 내용 들어보시죠.
I'm going to fight to give mor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the chance to work alongside those without.
네, 장애를 가진 미국인들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나란히 일할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싸우겠다는 건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가운데 5명 중 1명은 어떤 종류 등 일정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자, 클린턴 후보의 유세 내용까지 살펴봤고 여기서 두 후보의 지지율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어제 나온 MBC 뉴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가 43% 대 37%로 이 트럼프 후보를 6%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다시 좀 넓어지기 시작한 건데요. 자유당과 녹색당 후보까지 들어간 이 4자 대결을 가정한 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에 이 대통령 후보 1차 토론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예, 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토론회에서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또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것 하나가 바로 이민자 문제일 텐데요. 현 이민 제도가 위험한 인물을 걸러내지 못한다 이런 논란도 있지만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 불법 이민자와 관련한 논쟁 역시 아주 뜨겁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법 이민자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통계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화요일 미국 인구조사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내 불법 이민자, 그러니까 합법적인 이민 서류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수를 분석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에서 2014년 사이 이 불법 이민자 수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9년에 이 미국 내 불법 이민자는 모두 1,130만 명이었는데요. 2014년에는 1,11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 수가 지난 5년 동안 약간 줄었군요.
그렇습니다. Pew Research Center 측은 이렇게 불법 이민자의 숫자가 줄어든 것은 그 이전 추세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지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불법 이민자 수가 계속 증가했었고 또 불법 이민자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07년이었습니다. 당시 1,22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 살고 있었죠.
네. 자, 이렇게 불법 이민자 수가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네, 이 뉴욕의 민간단체인 이민연구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우선 이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 수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 멕시코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멕시코에서 굳이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미와 유럽에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 수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미국에서 새로 유입되는 이민자 숫자가 많이 줄었다면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숫자가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번 보고서 내용을 보면 숫자가 줄긴 했지만 사실 그 차이가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네, 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미국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줄었지만 이 수년 전에 입국해서 이 미국에 정착한 그런 불법 이민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퓨 리서치의 보고서를 보면 2014년에 불법 이민자들의 평균 미국 체류 기간은 13.6년이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에는 평균 체류 기간이 8년에 불과했는데요. 2014년 조사에서 미국에 입국한 지 5년 이하인 이 불법 이민자 비율이 14%였는데 2005년에는 31%가 이 미국에 체류한 지 5년이 되지 않는 그런 불법 이민자들이었습니다.
네. 자, 불법 이민자들의 출신지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 어느 나라에서 온 불법 이민자들이 가장 많을까요?
네, 앞서 멕시코 출신 이민자들의 숫자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 멕시코의 불법 이민자가 미국 내 전체 불법 이민자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585만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2009년 조사 때보다 8%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히 멕시코 이민자들의 경우 조사 기간 동안 미국에 새로 입국한 사람들보다 미국을 떠난 이 불법 이민자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반면에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 온 불법 이민자 수는 27만 5천 명으로 35% 늘어났고요. 아시아 출신은 10% 증가한 145만 명, 중미 국가에서 온 이민자는 6.8% 증가한 17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ello Safer Ride의 노래입니다. 혼자가 아닐 때 더 외로운 법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Loneliness is better when you are not alone. 함께 들어보시죠.
What would you say if I asked of you out of loneliness, out of loneliness? What would you say if I asked of you out of loneliness, could I be with you? Can I be with you? It's warm inside the nightclub, your face lights up by a disco light. I don't wanna go home alone, not tonight. I have a picture of a man who used to sit in that chair. I will go anywhere, just as long as I'm with someone, and you'll do just take me home for tea. If I told you my stories and sang you my songs, would you laugh at me? Would you pity me? What would you say if I asked of you, not out of accident, out of loneliness, would you shelter me? Will you shelter me? I will be gone when you wake up, no embarrassing breakfast, I swear. Someone else to warm the pain away.
What can I ask of you? What would you want from me? What would you say if I just fell asleep?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해 미국 가정의 중간 소득이 지난해보다 오래 오르는 미국의 경제 회복을 보여주는 센서스 수치가 발표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센서스라고 하는 인구조사와 경제자료조사를 책임지는 연방기관인데요. 오늘은 센서스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인구조사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We have 52 languages that we can help with. I can only speak three, but I can.
지난 2010년 센서스 인구 총조사가 한창이 당시 센서스 조사원이 다양한 언어로 된 인구 조사 설명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원은 52개 언어로 된 설명서를 나눠주면서 사람들이 인구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했지요. 미국의 센서스 뷰로, 즉 연방인구조사국이 시행하는 인구총조사는 북한이 유엔과 함께 시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북한에서도 인구주택총조사 기간 동안 조사 요원이 집집마다 방문해서 가족수와 가족 구성원의 직업, 개인 소득 등을 조사한다고 하던데요. 미국에는 북한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와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다 보니 더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 조사의 역사.
미국의 인구 총조사는 1790년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 해에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당시는 인구 조사의 질문이 세 가지였는데요. 가정에 16살이 넘는 백인 남성과 16살 이하의 백인 남성이 몇 명인지, 자유신분인 백인 여성은 몇 명인지, 그리고 집에 노예는 몇 명인지를 물어봤다고 하네요. 첫 번째 인구조사 결과 미국 인구는 39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도 많아지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인구조사 역시 확대됩니다. 하지만 정보를 취합해서 활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랐지요. 따라서 1940년대 들어서 인구조사국은 처음으로 통계적 표본 추출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응답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수치는 더욱 정확하게 취합할 수 있는 질문지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거기다 컴퓨터와 우편 제도가 발달하면서 센서스 조사에 드는 경비도 줄었을 뿐 아니라 수치를 빠르게 취합한 후 공개하기 시작했지요. 또 1941년부터는 인구뿐 아니라 해외 무역과 수출, 수입 등에 대한 경제 지표도 함께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조사국은 현재 10년마다 진행되는 인구총조사를 비롯해서 미국 사회 전반의 자료를 모아 분석하고 있는데요. 인구총조사에서는 나이와 성별, 인종과 언어 등 수십 가지 항목에 대해 분석하고 있고, 인구조사 외에 경제지표와 산업지표, 교육, 보건, 주택, 수입과 빈곤율 등 12개 분야에서 자료를 취합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국의 탄생.
초반에만 해도 인구조사 업무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880년 의회는 내무부 산하에 인구조사 사무실을 개설하고 10년마다 대통령이 담당자들을 임명하면 의회가 승인하는 시기였지요. 그리고 1903년에 인구조사 사무실은 당시 미국의 연방상무노동부에 편입됐다가 1913년에 상무부와 노동부가 나뉘면서 상무부 산하에 인구조사국이 자리잡게 됩니다. 전체 직원은 4,300여 명으로 존 톰슨 국장이 현재 인구조사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
인구조사국은 미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정한 대표자를 뽑고 원활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며 무엇보다 하나의 국가로서 미국의 위치를 알기 위해 인구조사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 결과는 지역사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에서 수집된 정보에 따라 각 주를 대표하는 미국 연방 하원의 의석수가 결정되지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선거구도,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10년마다 조정됩니다. 또한 주정부와 지방정부들도 인구조사 정보를 바탕으로 의회 선거구와 주 입법부, 시 또는 카운티 위원회, 학군을 배정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구조사 자료는 매년 수십억 달러의 연방기금을 지역사회에 분배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연방기금은 응급구호서비스와 보건의료, 직업교육, 도로건설, 공립학교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인구조사 결과는 결국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흥미로운 인구조사 결과들.
센서스 조사 수치를 보면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인구 총조사 결과를 한번 볼까요? 미국의 인구는 3억 870만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10년 전 조사보다 9.7%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미국 내 소수 인종 중 히스패닉, 즉 중남미계 뿌리를 둔 사람은 미국 전체 인구의 16%인 5천만 명이었는데요. 히스패닉의 인구 증가 추세는 43%로 미국 전체 인구가 지난 10년 사이에 약 10% 증가한 것에 비하면 4배나 빠른 속도로 불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히스패닉보다 더 빨리 증가하는 소수 인종이 바로 아시아계였는데요. 미국 내 아시아계 인구는 1,47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8%지만 지난 10년간 아시아계 인구는 4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계 중에서는 중국계가 40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계는 약 170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스에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인구조사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blow someone away. blow someone away입니다. What does it mean to blow someone away?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we'll star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did you check out the new art exhibition at the museum?
No, I haven't, but I am planning to go this weekend. Did you go yet?
Yes, I did, and it was amazing. You have to go. All the artworks are collections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it will blow you away.
Wow.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Thanks for letting me know.
Sure. Have fun.
본문에서 제이슨이 마이크에게 Hey, did you check out the new art exhibition at the museum? 라고 묻자 마이크가 아직 못 가봤어. 이번 주말에 가려고. 너는 가봤니? 라고 하네요. 제이슨이 Yes, I did. It was amazing. You have to go. 너도 꼭 가봐. All the artworks are collections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it will blow you away. 세계 여러 곳에서 가져온 작품들인데 정말 대단해.
너도 감탄할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이어 마이크가 Wow,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Thanks for letting me know 라고 대답하네요. 네, 오늘의 표현 Blow someone away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Hey, did you check out the new art exhibition at the museum?
No, I haven't, but I am planning to go this weekend. Did you go yet?
Yes, I did, and it was amazing. You have to go. All the artworks are collections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it will blow you away.
Wow,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Thanks for letting me know.
Sure. Have fun.
Today's phrase is blow someone away. Blow, B-L-O-W. Blow someone away, A-W-A-Y. Blow someone away. To blow someone away is to surprise, to amaze, or to impress someone very much. 네, blow away. Blow away는 날려버리다, 무엇무엇을 불어서 날리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blow away 하면 날아갈 듯 감동하게 하다, 인상 깊게 하다, 또는 정말 깜짝 놀라게 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Here is an example. The ending of this movie will blow you away 라고 하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감동할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젠 blow someone away 그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did you check out the new art exhibition at the museum?
No, I haven't, but I am planning to go this weekend. Did you go yet?
Yes, I did, and it was amazing. You have to go. All the artworks are collections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it will blow you away.
Wow,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Thanks for letting me know.
Sure. Have fun.
So let's review what we've learned today. To blow someone away means to surprise or to impress someone very much. Blow someone away. Blow someone away.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당신은 내 모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98 Degree가 부른 My Everything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loneliness of night so long The search for strength to carry on My every hope had seemed to die My eyes had no more tears to cry And like the sunshine from up above You surrounded me with your endless love And all the things I couldn't see Are now so clear to me You are my everything Nothing your love will bring Your love will bring My life is yours alon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0년 9월 22일 오늘. 이라크가 이란을 전격 침공하면서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란과 이라크의 국경 지역인 샤트알 아랍스로에 관한 영유권 문제로 인해 두 나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5년 전인 1975년 이란과 이라크는 알제 협정을 맺어 샤트알 아랍스로를 두 나라의 경계선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이 협정으로 이라크는 샤트알 아랍스로의 지배권과 호르무즈 해협의 세계도서의 지배권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1979년 이란의 모함마드 팔레비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는 데 성공한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라크와 맺은 알제 협정을 파기하는 군사 행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이란의 호메이니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 1980년 오늘 이란에 무력 침공을 가한 것이었습니다. 양국은 서로의 석유 생산지를 집중적으로 파괴하는 등 8년 동안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 1988년 8월 22일 이란이 유엔의 정전 결의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란 이라크 전쟁은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1947년 9월 22일 오늘 소련과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을 포함한 유럽의 9개 나라의 대표들이 폴란드의 바르샤바에 모여 국제공산당 정보기관인 이른바 코민포름을 결성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반소, 반공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6개월 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이른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조지 마셜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서유럽 16개국의 경제 원조를 지원하는 이른바 마셜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반공산주의 정책에 대항해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국가들이 1947년 오늘 공산당 단체인 코민폴름을 결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소련 공산당 중앙위석인 말렌코프는 미국의 트루먼 독트린과 마셜 플랜을 반대하며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의 대립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결성된 코민폴름은 약 9년에 걸쳐 지속되다가 결국 1956년 해체되고 맙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